들을수록 지식이 쌓입니다. 들을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지식사전.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에 아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예.
오늘은 핵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네. 핵무기. 네. 참 이게 북한이랑 동일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네. 단어입니다. 핵무기. 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모든 물질은 최소 단위 가장 작은 알갱이가 우리 지금 보통 원자라고 부른대요.
네, 제일 작은 알갱이가.
그렇죠. 그런데 예. 이 가장 작은 알갱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이 알갱이를 이렇게 쪼개잖아요.
네.
그럼 신기하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발생한답니다. 원자가 쪼개지면.
사실 원자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네. 작은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여기 종이컵도 쪼개면 가장 작은 알갱이. 이걸 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사람도 이상하긴 하지만 사람도 결국 이렇게 쪼개면
어쨌든
결국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작은 알갱이 원자를 쪼개잖아요.
네.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네네.
이것을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쪼개면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도 쓸 수 있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소 네네. 또는 항공모함 같은 엄청나게 큰 배도 이 에너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연료로 쓰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원자를 쪼개는 이걸 이제 보통 핵 분열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얘기한다는데 이걸 한꺼번에 빨리 쪼개잖아요.
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걸로 엄청나게 큰 건물과 뭐 또는 땅 이런 걸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 핵을 쪼개는 일을 아까 앞에서는 좀 더 건강하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고 발전소 같은 거죠. 빠르게 짧게 핵 분열을 시키면 이건 무기가 되는 겁니다. 폭발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네. 핵무기.
그렇죠. 원자를 쪼개는 이른바 핵 분열 현상을 무기로 이용하는 것. 이게 핵무기입니다.
아니 이거를 핵무기로 네. 쓰겠다라고 누가 도대체
그러게 누가 이걸 상상했을까요?
도대체 처음에 만들어낸 겁니까? 근데
물리학자와 화학자들, 과학자들이죠 결국. 이건 과학자들 이외에는 이 사실조차 대부분 모르잖아요.
일반인 모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언제 개발됐느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일단 이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더 큰 무기,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을 해내 아마 과학자들을 압박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면 엄청나게 놀라운 힘, 열이 나니까 이걸 무기로 씁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거 무기화까지는 못한 거네요.
네, 성공은 네. 못했는데 독일이 망한 직후인 1945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걸 해냅니다.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이론인데 이걸 직접 무기로 만드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이것을 개발해내자마자 바로 실전에 씁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두 발의 핵무기를 쏘았죠.
아, 히로시마에 떨군 그렇죠.
그전까지는 미국이 좀 우세했지만 네. 일본과의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는데 1945년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나자마자 핵 딱 두 발을 일본을 향해서 미국이 쏘았습니다.
네.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 또 하나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 여기에 핵무기 두 발을 쏘았는데요. 히로시마에서는 13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딱 한 발에. 나가사키에서도 6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그보다 더 컸겠죠. 핵무기의 위력을 직접 본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거네요.
깜짝 놀랐죠. 이건 그냥 폭탄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본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미국이 45년에 성공했잖아요.
네.
소련이 49년에 성공합니다. 영국도 1952년에 성공합니다. 또 그 옆나라 프랑스도 1960년에 성공합니다. 중국도 빠질 수 없죠. 1964년에 그 뒤를 이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 무기 하나만 있으면 전쟁 나도 무서울 게 없겠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때는 그랬죠.
그런 생각을 했겠네요. 네. 어쨌든 최초 이걸 만든 곳은 미국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핵무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오늘날 보통은 세 가지 정도로 종류를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 폭탄. 두 번째는 수소 폭탄. 세 번째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준으로 나눈 분류법인데요. 전술 핵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초보적인 핵무기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자 폭탄입니다.
네.
한 개의 원자를 여러 개의 원자로 쪼갤 때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열을 핵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무기로 쓰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핵분열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이때 필요한 물질이 보통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물질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인데
네.
우라늄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핵무기를 우라늄 탄,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만든 핵무기를 플루토늄 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핵무기 바로 원자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에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라늄과 플루토늄.
미국이 일본에 쐈던 폭탄은 바로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원자를 쪼개서 그 힘으로 살상을 하거나 건물을 부수는 무기였죠.
우라늄과 플루토늄 그러면 둘 다 원자 폭탄이니까
그렇죠.
그냥
원자
뭐
폭탄
비슷한
종류의
건...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 물질로 폭탄을 만들면 우라늄 탄인 거고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로 핵무기를 만들면 그건 플루토늄 탄이 되는 건데 둘 다 핵물질입니다.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원료죠. 근데 두 종류가 있다. 우라늄 탄과 플루토늄 탄. 이게 이제 원자 폭탄입니다.
네, 그럼 수소 폭탄은 어떤 건가요?
수소 폭탄은요. 이건 물리학적으로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아까 핵을 쪼갤 때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른 핵을 섞을 때, 융합시킬 때에도 똑같이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이 수소 폭탄은 정반대 개념인 이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수소 원자를 융합시켜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폭탄으로 쓰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자 폭탄보다 이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보통 물 1리터에 이 중수소라고 그래가지고 수폭탄 만드는 연료인 이 중수소가 0.3g 정도 들어있다네요. 정말 작잖아요. 물 1리터에 들어있는 수소. 수소폭탄이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이라고 네네. 그랬잖아요. 이걸 평화적인 용도로 만약에 쓴다. 그래서 이 0.3g의 중수소를 폭탄으로 쓰지 않고 만약에 연료로, 자동차 연료로 쓰잖아요. 수소연료가 되겠죠. 핵융합. 이럴 경우에는 0.3g만으로도 평양에서 청진까지 두 번 왕복하고도 남는 연료가 됩니다.
차로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이걸 폭탄으로 쓰면 엄청난 폭발물이 되는 거죠. 그게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원자폭탄보다 보통은 50에서 100배 정도 파괴력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요 핵 보유국들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는 대부분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폭발을 일으키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원자폭탄도 엄청난 폭발력을
네.
지녔는데 그거보다 50에서 100배나 더 파괴력이 큰 수소폭탄으로 지금은 다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전쟁이 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이거 하나만 터져도 전 세계가
맞습니다. 원자폭탄이 네. 그 일본에서 터졌을 때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폭탄 한 발에 막 10만 명,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50에서 100배라면 수폭탄의 위력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이 폭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외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전술 핵무기는 또 뭔가요?
네. 제가 원자폭탄에 대해서 또 그거보다 수십 배나 위력이 더 강력한 수소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살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 엄청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현대 사회에서는 막상 이 핵무기,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자기가 핵무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안 쓰자니 아까우니까 이걸 작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탱크나 어떤 중요한 기지는 이 강력한 핵무기를 이용해서 폭파하고 싶어요.
네네.
그럴 때 쓰는 무기가 이 핵무기를 작게 만든 이른바 전술 핵무기입니다.
네.
대신 이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클 때 이걸 폭발시키는 것은 쉬운데 이 조그만한 양을 폭발시키는 기술은 조금 어려워서 전술 핵무기가 크기는 작은데 오히려 이걸 만드는 기술은 기술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는 잘 못 만듭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만 제작이 가능한데 어쨌든 전술 핵무기에는 핵포탄, 그러니까 포탄만큼 작은 핵포탄, 그러나 핵이죠. 그리고 핵지뢰. 지뢰 같은 것을 핵을 이용해 만들 수도 있고요. 핵 배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메고 네네. 다니면서 중요한 시설물에 이걸 설치하고 네. 중요한 어떤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용도로 전술 핵무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술 핵무기가 북한에도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북한도 최근에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 핵실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전술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럼 이 핵무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단 가장 쉬운 것, 아까 원자폭탄만 먼저 살펴볼게요. 플루토늄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핵연료봉이라는 거, 핵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핵분열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로 쓰거나 막 이렇게 생활하는 데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다 원자로를 태우고 나면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플루토늄이라는 원소입니다. 이게 보통 그 다 쓰고 난 연료봉에 한 1% 정도 이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것을 90%까지 이렇게 막 농축을 해서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만들면 이게 바로 플루토늄 탄,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핵재처리라고 부르는 건데 북한이 1990년대부터 개발한 원자폭탄은 바로 이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자연에 있는 우라늄 광산 같은 데에서 우라늄을 캐면 보통 자연 상태 우라늄이 순도가 0.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우라늄을 계속해서 순도가 높은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면 바로 이것도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라늄 탄 또는 우라늄 원자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도부터 기존에는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어 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라늄 폭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도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거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북한 관련 뉴스를 들을 때 항상 우라늄 농축.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핵무기는 그리고 이 나르는, 실어 나르는 운반 수단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소형화라고 그래가지고 작게 만드는 기술이 없는 한 핵폭탄이라는 게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몇 톤이나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딘가로 향해 쏴야 그게 거기서 터지잖아요.
네.
그걸 실어 나르는 이른바 핵폭탄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죠.
로켓.
그렇죠. 로켓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핵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은 이 핵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죠. 미사일 없이 핵물질만 갖고 있다. 핵폭탄만 갖고 있다. 거의 대부분 쓸 수 없을 겁니다.
쓸 수 없죠. 우리 네. 자국에서 오히려 폭파하면 큰일 나는 기가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핵 실험을 통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미사일이 멀리까지 핵을 실어 나르면 더 강력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죠?
네. 핵무기 숫자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를 대략 볼게요. 중국이 290개 정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네. 300개 있습니다.
네.
인도가 조금 적은데 120개, 이스라엘이 80개 정도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추정되는 미사일 보유 숫자는 20여 개에서 3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140개, 조금 더 많죠? 자,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죠.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20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핵 강국이 되겠다.
네.
미 제국주의와 맞서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 제국주의는 과연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6,4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그냥 갑자리가 확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6,450개를 가진 미국과 20개를 가진 북한이 핵으로 싸운다. 이건 싸우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 6,000개 이상을 만들 것이냐? 아마 수십 년이 걸려도 힘들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 미 제국주의와 맞서 핵으로 싸워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내야 되긴 하는데 네네. 이렇게 미국은 6,450개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의 핵이 계속 문제가 되냐. 이게 북한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핵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잖아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게 예를 들면 200개 나라들은 핵을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더 그랬어요.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위험한 핵을 우리가 계속 만드는 것은 서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핵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그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지 말고 전기를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평화적으로 유용하게 쓰자. 이런 합의를 합니다. 유엔에서. 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지금부터 핵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이걸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쓰세요. 그럼 지금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나라들도 지금 한꺼번에 핵을 못 없앤다 하더라도 핵을 점진적으로 시간표에 따라서 감축하세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그 국제기구에서 플루토늄이나 또는 우라늄 같은 이것을 무기를 만드는 쓰지 못하도록 다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핵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핵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핵 감축 협정을 막 서로 맺어가지고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도 지난 몇십 년간 꾸준히 핵 수차를 엄청나게 줄여왔어요. 사실은 수만 발이었는데 네. 계속 지금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아, 줄였군요.
너무 많이 만들었던
계속해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네네. 핵 감축 그리고 이미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무기 만들지 말고 평화적인 용도로 쓰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합의 이것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안 만들겠다고 거기에 가입은 해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돼 있었고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가입하고 사찰을 받아야 다른 나라에서 핵 기술을 이전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핵 기술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이나 다른 나라에서 핵 기술을 이전받을 때 그거 배울 때에는 그 조약에 가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사찰을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 기술을 받아서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전기나 이렇게 인민생활을 위한 데 쓰기 위해서 받은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를... 조약에 가입하고 네. 그다음에 IA 사찰도 받았어요. 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기를 위해서 이 기술을 쓰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받은 기술을 조용히 몰래 핵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를
계속해서 한 제재가 거예요. 들어가고 네. 있는 거네요.
북한만 특별히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네. 모든 나라가 그 제재 안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사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 물질을 무기로 만들면 1년에 20에 25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한국도.
근데 지금 한국은 핵 보유를 하지 않고 하지 있어요.
않고 있죠.
네, 없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 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네.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네. 항상 네. 우리가 전기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 기술로 전기를 빵빵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나중에도 조금 더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핵무기와 관련된 정말 몰랐던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